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히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 개인적으로 어린이 주일에는 유산의 아픔이 있는 이들과 자녀 없는 부부들에게 마음이 가고 어머니 주위에는 상처한 남편과 싱글맘, 홀로 있는 분들에게 마음이 가고 아버지 주위에는 부모님을 여윈 자녀들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에게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계속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가족으로 인한 애틋한 마음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선물을 줍니다. 언제 선물을 줍니까? 대개 두 가지의 경우에 선물을 줍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고 싶을 때이고 또 하나는 내가 유익을 얻고 싶을 때에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어느 게 사랑일까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하는 게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의 선물을 할 때도 대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물하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부자인 친구에게도 선물을 주게 되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선물의 가치보다 친구의 마음을 보고 더 기뻐하게 마련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살펴 주는 것도 일종의 선물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일까요? 당연히 자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살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통해 부모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건 역시 자녀의 꿈이 이루어져야죠. 제가 지금 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 주는 것은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녀가 장래에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까? 자녀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연약하기 때문에 보살핀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살핀다면 그건 사랑으로 보살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모든 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너는 우리 가정에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사명감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준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극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욕심대로 양육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은 불행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능한 자녀만 편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유능한 자녀는 부모의 꿈을 위해 자기 꿈이 좌절되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또 유능하지 못한 자녀는 소외당하기 때문에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됩니다. 자녀의 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녀가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 양육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목표와 내 욕심대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또 다른 무서운 악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장래 우리 가정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가족도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가족, 어느 가족이 무시당하게 될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무시당하게 되겠죠. 연로한 사람은 우리 장래, 우리 가정이 기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도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여러분들이 보았겠습니다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잘못된 생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들도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매년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어린이날을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어린이가 연약하기 때문에 관심과 보호가 필요해서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어린아이가 우리 장래를 짊어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사회에서는 이 어린이날을 중요하게 지키는 이유는 후자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연약하기 때문보다는 이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지킨다는 이런 의미가 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전에도 찾아보니까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귀엽고 맑고 바르며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어린이들에게 힘과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5월 5일이며 법정 공휴일이다.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린이가 우리 미래 사회의 주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정했고 지킨다는 이런 모습이 좀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며 돌보아주신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고 돌보아주셨을까요? 어린이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려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꾸짖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화내면서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가짜게 보고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장래사회를 짊어질 차세대의 중요한 주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예수님이 꾸짖은 것이 아니라 어리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무시당하는 것을 막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해서 천국 갈 사람인데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어린이의 그 모습을 보고 더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십니까? 아니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다만 강한 자는 사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잘 돌봐주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한 자는 사회에서 하찮게 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으면 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한 자를 더 많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어린이를 지금 우선적으로 존중하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우리 집안의 장래의 희망이고 사회의 기둥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나의 유익이나 나 집안, 우리 집안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미래 사회와 우리 집안에 유익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앞의 시간, 앞으로 우리 부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 시간과 또 가능성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부자가 교회를 발전시킬 돈과 가능성과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부자를 사랑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가능성이든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참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힘있고 가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들을 합니다. 그건 사람이 타락해서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가치 없이 보입니다. 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어떤 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린이를 가치 없이 보는 사람들에게 어린이의 가치를 알려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나마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 가능성 때문이어서만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일 그렇다면은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는 가능성도 없고 장래 주역도 아니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이는 연약합니다. 가끔 종합병원에 가보면은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병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고 그 입구에 써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는 육신도 약하고 면역력도 약해서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어린이는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약한 것을 접하게 되면은 그 어린아이의 인격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이라도 몹시 정신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그런 법에 보게 되면은 학교 근처에는 어떤 유흥업소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어린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만 유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이가 무시당하는 걸 보고서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화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아이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어린이를 존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그것이 어린이를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랑하면 실제로는 어린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출가, 분가한 자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면서도 자녀가 내 생각대로만 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희망이나 재능은 우리가 무시하고 내 생각에 내가 더 경험이 많고 자녀보다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게 내 자녀가 받아야 될 복이라고 생각되는 혹시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게 자녀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 여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이 어린 자녀들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는 것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을 너무 강요하게 되면은 자녀가 무시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의 뜻대로만 하면은 더 잘못될 수도 있고 경험이 없고 무지하니까. 또 그런데 더 많이 알고 경험도 많은 내 뜻대로 하면은 이 어린 자녀가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녀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향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경험이 없는 자녀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한 내 뜻대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인도해야만 자녀들에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서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진정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린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이 어른도 어린이는 연약하고 모든 게 부족하지만 이런 어린아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또 이렇게 어린아이는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데 그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을 이 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에게 도와주는 이것이 가장 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진짜 어린이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아이들이 살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 복을 받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자녀의 욕심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진짜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만일 우리가 세상 욕심 때문에 자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면 뭐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오늘 주일이지만 차라리 너 피곤하니까 쉬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내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큰 장점인 이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고 자녀가 받을 최고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존중한 다음에 어린이를 직접 축복해 주셨습니다. 가장 적합한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자녀를 예수님처럼 축복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자녀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가장 큰 권세입니다. 사실 자녀를 축복해 주는 거는요. 목사님이 그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이 더 큰 권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는 자녀 축복의 권세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꼭 예수님처럼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와 여러분의 가문에도 진정한 유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이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과 축복은 우리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만은 아니죠. 이것은 어린이처럼 연약한 사람 모두에게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약하고 무시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약해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돌보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과 사회에서 이 어린이 말고 또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연세든 어르신 같지 않습니까? 아마 사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어린이가 무시당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정과 사회에서 그 다음으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은 아마도 아내인 것 같습니다. 요즘 남편도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이 사회에서는 아내보다는 좀 덜 심각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인구보건복지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편들은 다시 태어나도 45%가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내는 몇 퍼센트가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얘기할까요? 그 절반도 안 되는 19%랍니다. 5명 중에 4사람 정도는 지금 남편과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다른 데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결혼을 후회하는 것도 이 아내가 남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노년에 또 이혼 상담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5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아내가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역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가 이 존중받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 의사를 묵살당하고 남편이나 시부모의 뜻대로만 하도록 강요당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기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아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큰 불행입니다. 모든 여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한 다음 불행을 당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내만의 불행은 아닙니다. 온 집안의 비극, 남편에게도 비극이고 자녀들에게도 비극입니다. 남편은 가정이 안정되지 못하면 사회 나가서 힘을 내지 못하잖아요. 자녀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어머니입니다. 좀 넓게 보면 가정이지만 은 좁게 보면 은 어머니가 자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 전도사 시절 때,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최원사님이라는 분인데 함께 신방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님, 나는 절대로 일찍 죽지 않을 거예요. 어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권사님은 어려서 그 어려운 일제시대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 고하루 온갖 고생을 다해봤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어머니가 없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나는 어떻게든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되는 어머님들,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상처받은 모습으로 우울하게 있으면 자식들에게 얼마나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집에서도 아내가 집에서 더 많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어떻게 존중해 줘야 될까요? 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여성은 말을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진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것, 그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들어줘야 되는 걸까요? 아내가 사모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말을 들어주면 그렇게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은 잘 안 들어주잖아요. 사실 들어주는 게 힘든 것도 이해가 돼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피곤하니까 잘 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들어주는 것이 아내에게는 심각한 무시당하는 것에 이르고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아직 아내보다 덜한 것 같지만은 개개인으로 보면은 아내보다 고통당하는 남편도 많이 있어요. 남편이 왜 고통스러울까요? 역시 무시당하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말 들어주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하면 남편은 존경받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분 보세요. 연봉, 서열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소위 능력 위주의 그런 관습이 생기게 되면서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사회에서 존경받기가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갈신하기가 쉬운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자, 이런 남편에게 행복과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의 존경인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칭찬하고 장점을 인정해주면은, 존경해주면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개역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번역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는 성경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내용에 이런 메시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사랑받는 것을 또 원하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남녀 평등입니다. 그러나 평등하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찬양대 지휘자와 대우는 평등한 하나님의 상하고 평등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찬양할 때는 지휘자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도 평등합니다.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가정생활에서는 남편이 이끌어가고 존경받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인 겁니다. 남편은 가정에서만 존경받아도 큰 위로와 행복과 힘을 얻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만 제대로 받으면 또 남편이 말만 잘 들어줘도 행복해하는 것이 아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과 이 어머니 주일이 있죠. 여러분, 이런 카렌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부부 주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부부의 날이 있죠. 5월 21일 날입니다.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 둘 하나, 21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부부의 날로 이 5월 21일 날을 정하고 지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키게 된 이유도 어떤 이 어린이에게 소원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같이 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고 부부가 나누어지지 않고 계속 이 하나로 사랑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결국 부부의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린이를 위해서 부부의 날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남녀가 결혼해서 만들어진 이 가정의 기본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양가 노부모님에게도 행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녀 사랑 이상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모두가 다 가정에서 존중받아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며 말을 잘 들어주고 친밀하게 대해줘야 할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귀중한 것도 가까이 쉽게 대하다 보면은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기와 물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기와 물이 그렇게도 귀해도 우리가 너무 쉽게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때문에 큰 고생을 하고 있지요. 물이 하도 오염이 돼서 이제는 그냥 물을 잘 마시지도 못하고 물을 사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앞으로는 씻는 물까지도 사서 써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들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아내, 남편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막상 너무 가까이 너무 쉽게 만나고 대하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세상 풍조가 우리 가정에까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마저도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어린이, 연약한 노부모님, 심지어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가슴 고통을 겪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어리다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끼고 그들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양육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또 그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직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존중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아울러 아내와 남편도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해주고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평안 속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활동하게 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앞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과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 인간적인 내 뜻이나 그들의 세상적인 뜻대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저들도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며 다복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도 큰 기쁨과 축복이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부들도 늘 만나는 가운데 존중하며 이해하고 말을 들어주고 존경해주며 더욱 사랑 넘치는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서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